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날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무엇인가를 한 것 같은데 남은 것은 지나온 흔적과 자취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지 못하여 마음이 슬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참으로 어둡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난 한 달 동안 분냄과 노여움과 억울함의 노예가 되어 살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미워하며 경쟁하며 싸우느라 살아온 이들의 마음을 순하고 바르며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12월 3일에 있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두 주 연기되어 실시되는데 수험생들의 마음과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감염병으로 인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여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먹는 것, 잠자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불안과 긴장을 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성적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챙기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이 되어 교육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염병의 유행 상황 속에서 미자립교회 어린아이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진행하는 씨앗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1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여건이 어려운 교회들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는 교육일부의 교사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부장님과 부감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오니 더욱 정성껏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서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 청년부도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이번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잘못된 죄의 문화가 들어와 우리의 건전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보건 위생을 해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복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부장된 동성애 옹호법, 과잉역 차별법을 보면서 정의와 평등을 가장한 죄악의 험악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는 건강한 가정을 표준이요 정상적 가정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악한 구상이 이 나라에서 법으로 세워지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막으려 하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아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5살 은유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유리와 함께 같은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강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만 큰 병에 걸렸습니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병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들이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치료마다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약들이 개발되게 하시고 보다 많은 아이들이 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유리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아빠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 아빠의 모든 아이들의 엄마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의지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이번 중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 중에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갇힌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면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가 있다면 완전히 털어내어 깨끗게 하시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속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의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모두가 우애와 사랑으로 가득하며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주님께 손을 내밀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 맺힌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즉시 그들을 위하여 일어서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성령님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0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를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한절 한절 읽어 내려가면서 때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궁금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의혹이 생길 때도 있죠.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창세기도 그렇고 구약성경도 그렇고 또 성경 말씀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읽어 내려가면 사건의 그 표현, 일어났던 이야기들의 흐름이고 또 여기서 일반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그 정도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원리들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까지도 함께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읽어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기근이 계속되면서 이제 애굽의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집트의 사람들, 또 조금 넓게는 가나안과 그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와서 그곳에 식량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그곳에 와서 이제 식량을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왔다가 그 다음에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가축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도 이것도 다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이 몸이 왔습니다. 몸이 와서 몸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문서가 왔겠죠. 토지에 대한 그 어떤 기득권이라 그럴까요? 토지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다시 곡식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져와서 토지까지 이제 다 넘겼어요. 토지까지 다 넘겨서,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목숨만을 살려달라, 목숨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요셉의 이 사역이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냐,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옥죄이는 그런 일이었느냐, 아니면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었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기근으로 모두가 다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국가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국가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했다는 면에서는 도리어 살리는 쪽으로 그가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토지를 다 팔았습니다. 토지도 다 팔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옛날에 요셉이 있었던 그 시기에 아주 오래전, 기원전도 한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시대에 요셉이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었을까? 정치, 오늘날의 정치가들에게도 참 대단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그 성경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죠.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바로가 형제들을 환대하는 장면이 나왔고, 고센 땅에 라함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 후에 그렇게 불려질 그 지역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족 재회, 화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겨졌던 그 뜻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가 종결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지난번부터 읽어 내려가고 있는 바로 이 기근에 대한, 기근이 계속 진행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이고, 또 요셉의 공헌,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를 하나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요셉이 기근이 계속되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애굽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근동의 사람들을 살려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이야기가 종결되면 이제 마무리되는, 이제 모든 창세기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와 또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보면 이제 요셉의 어떤 사역, 요셉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또 그리고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살렸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절만 보면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마치 조금 중앙 집권적인 어떤 틀을 만드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을 좀 압제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의 흐름을 본다면 우선 가장 드러나는 것은 그 요셉의 그 지혜로운 판단과 그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었겠죠.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는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일어날 일도 예견했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분명한 어떤 그 준비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곡식을 나눠준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아주 단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 국가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애굽의 땅을 바로의 소유로 만들어 놓는 엄청난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 근데 앞서서 이제 어떤 그 학자들은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오면서 축복하였다.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갈 때도 인사할 때 축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인사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야곱의 축복이 이제 바로에게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이든 또 그리고 이어지는 그것을 넘어서서 요셉의 어떤 지혜로운 관리를 통해서 이제 바로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0절에 나오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21절인데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토지를 팔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 이제 어떤 부류가 나오는데 22절에 제사장 그룹이 나옵니다. 당시는 이제 그 재정이 함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와 정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신하들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들이 대부분 신하였고 이제 그런 시대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들에게 땅을 주었고 그 땅은 그 땅과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관리들이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암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역시 그 관리의 가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사장 가문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온의 제사장의 딸 아스나시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로서는 단순하게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관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가문들이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도 모두 다 이제 땅을 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전하게 거하게 되었다. 땅을 소유하고 땅을 팔지 않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안전하게 구별된 상태에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 속에 숨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당시의 관리들 그리고 요셉의 가문 역시 땅을 팔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기근을 넘어서기 위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을 팔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1절에 나오는 대로 땅을 판 다음에 그냥 땅을 거두어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후속 작업이 있는데,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옮겼으나.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로 사람들을 옮겼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 장소 이동, 그러니까 인구를 이동시켰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에 몰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땅을 팔았잖아요. 그죠? 땅을 팔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팔았으니까 이제 땅을 주장할 필요 할 수는 없죠. 그들은 이제 땅을 넘겼기 때문에 어느 땅으로 가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요셉이 사람들을 이제 흩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흩어놓아서 아마 인구를 잘 배분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 인력을 제대로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배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옮겨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21절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대단한 정치력이고 또 어떤 그 뭐랄까요, 큰 일이 일어나는 하나의 출발점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가 물론 그 땅을 바로에게 바쳤다 하더라도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항상 이게 내 땅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흩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의 땅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지금 틀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게 한 거죠. 물론 땅을 파는 순간 내려놨지만 심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흩어놓는 거죠. 완전히 흩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그 국가의 재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혁이 일어나고 또 이 나라가 더 강건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기 속에 있잖아요. 마치 기근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여러 기관도 그렇고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마치 기근이 온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존해내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 대면으로만 하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최근에 읽으면서 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땅을 팔고 그리고 내가 있던 땅에서 다시 떠나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그래야 온전한 이 틀이 잡히는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23절 읽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자, 이제 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들을 흩어놓았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 배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모두가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상당수가 다른 자리에서 다른 땅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바로의 땅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일하는 것 이게 이제 내가 다른 입장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종자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법을 제정하는데 24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이게 24절이 참 은혜죠. 당시에 그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소작을 하거나 남의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대략 한 33%니까 3분의 1 정도를 바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바쳐야 되는 상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그 뭐랄까요? 규율이라 그럴까요? 당시 어떤 법으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를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지 5분의 1만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은 5분의 4, 5분의 4는 80%는 너희가 그냥 마음껏 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죠. 어찌 보면 땅을 샀고 그리고 자신들을 우리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다 가져가면 되죠. 그리고 먹을 것만 나눠주면 되죠. 완전히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의 공산사회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자유인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실상은 자유인입니다. 땅을 다시 왕의 것으로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5분의 1만 바치게 하고 5분의 4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자유로운 어떤 그 국민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이제 조세제도가 완성이 되는데 25절과 2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날이라는 말은 이 모세가 계명을 받는 그 시점, 아마도 그 시점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400여 년 이상을 애굽에서 이와 같은 법이 이제 확립되었다. 요셉이 조세제도를 확립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셉 총리를 통해서 이 고대 근동의 조세제도가 확립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5분의 1이 바로에게 올라가고 5분의 4는 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아, 우리 살리고 있구나.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 애굽을 살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이 체제를 만들어가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지혜도 배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 더 느껴지는 것은 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 소망교회는 우리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강한 사람들이 꽤 계시죠. 그런데 이 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이 강한 것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면 강함과 지혜가 어우러지면 그러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떤 것을 없애고 힘을 약화시키고 내가 있는 힘과 다른 힘을 대결해서 힘으로 누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다시 결단하고 새로운 우리의 삶의 결단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를 살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교훈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